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 그 시대와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호시탐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 하면 막연히 출애굽 1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2세대와 1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5장에서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군대로 편성이 되고 진을 짤 때 군대의 숫자에 포함된 사람이 출애굽 1세대고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때 포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남자로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수기 5장 그 시기에 시내산에서 만 20세가 채 되지 못해서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계수된 20세 이하, 1세부터 19세까지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에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넌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을 생각해보면 참 그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었던,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그 수많은 격변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 19살이라고 생각해봅시다. 19살이었던 사람은 홍해를 18쯤에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직접 몸으로 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너희 나가도 좋다 하고 보내주는 것, 또 그 바로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던 일,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아 간 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열두 정탐꾼이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우리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선동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직접 자기 몸으로 겪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두 왕을,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숨가쁘게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어떤 기적의 일부라도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여태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은 생략이 그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량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이 남아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들은 노예였다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었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내 땅, 내 집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자유민, 자유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들은 노예였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지만 유랑민으로 40년을 살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전사들이었고 군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자유민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의 변화를 어떤 세대에 속한 한 사람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변화를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그들이 원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 노예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학대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랬을 거고, 노역의 강도가 줄어들고 배급받는 식량에 고기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민이 된다는 것,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꿈이었고 감히 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40년간 걷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원주민들과 싸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약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펼쳐 보이실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것 줘서 뭐 하시게요? 그런 뜻이죠. 내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씨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던 내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큰 거 주셔봤자 그거 내 종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근데 뭘 주고 말고 하십니까? 그냥 당장 편안하게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간의 냉소와 반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약속을 허락하시고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17장에 가시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온 큰 가족의 여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이미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신성모독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냉소, 조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한다면 한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꿈도 꿀 수 없는 큰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됐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에 온 가족이 70명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 애굽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 와중에서도 큰 민족이 돼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조차도 히브리 민족을 업수이 볼 수가 없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그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으로 인도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세우죠.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을 때는 개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지만 그때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셔서 시내산에서는 한 민족, 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불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만나고 그 민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나와 민족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계획을 그들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또 한 민족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없고 그들이 꿈꾸지 않았던 더 큰 계획과 더 큰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중에서 연장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 경험들을 해야 했고 수많은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라 그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수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인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당신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그 자유로 내린 어떤 결정 선택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그 자유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든 유익한 것이든 그 자유와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창조하셨죠? 어떤 물질을 급격하게 응축시키셨다가 빅뱅을 일으키셔서 그 빅뱅이 우주가 팽창되면서 빛이 생겨나고 어두움도 생겨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더라, 궁창이 있어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더라, 바다에는 고기가 충만히,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했더니 그대로 날아다니고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이해 또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당신의 일을 펼쳐가신다면 시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신 그대로 그냥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시는 바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약을 대할 때,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언제나 무슨 계약 관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이라는 개념은 계약보다는 결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언약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신명기 7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이하에 7절부터 십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낸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가책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매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일정 부분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은 다만 형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을 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부름받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했었던 실패와 그들의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십계명이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반복돼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롭게 마지막 극적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 살아오신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겪게 된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여러 차례 많이 겪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피난부터 시작해서 전쟁 직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 그 다음에 그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를 준비할 겨를 없이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 생각해도 저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14년 새해 첫 주를 맞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 그 옛날 같이 그렇게 격변의 시기는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온다는 것은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간에는 이전까지는 평안했었던 공간이 더 이상 평안하지 않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일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고 생소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변화가 심해서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는 가나안 땅에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 국가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만큼 애굽의 힘은 더욱더 강대하게 느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새롭게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상의 더 큰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죠?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한 강대국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린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날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나셨고 빌라도의 손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펼쳐질 2014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끝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처지가 달라져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부관계가 그렇듯이 부부관계가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사는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과 내가 부부였다가 말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잘 살 때도 부부고 못 살 때도 부부이듯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크게 서약하셨죠. 모든 외적 조건이 변해도 이 한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 평생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예라고 크게 대답하여 약속하시고 모든 증인들이 그 약속을 들어서 증인이 되어 성립된 결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건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늙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속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바로 너희 오늘 지금 살아 이 앞에 서 있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출애굽 1세대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모욕받는 그 수욕을 감내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기꺼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집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너희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나와 맺고 있는 그 언약의 관계에서 마음이 변하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이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계명을 받았다면 뭐하러 굳이 다시 받겠습니까? 받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들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가 2014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김과 그 변치 않는 큰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돌아가시는 새해 첫 주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고 언약을 파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2014년 새해 첫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다짐이 이 새해가 다 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흔들려 실패할 때에도 다시금 무릎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